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주요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방안과 기후변화, 반도체와 같은 경제산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뒤 열리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 정상과 대면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달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교전 열 하루 만에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휴전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새벽 2시 공식 발효됐습니다. 휴전이 발효된 직후 가자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의 팔레스타인인들은 거리로 나와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고 차량 경적을 울리며 휴전을 기념했고 이슬람 사원의 확성기에서는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저항에서 승리했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안보 내각은 만장일치로 군당국과 정보기관, 국가안보위원회 등이 제안한 휴전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휴전은 상호간 조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측도 전투가 오늘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저항의 역량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네타냐후와 전 세계는 알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휴전 중재에 나섰던 이집트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휴전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며 휴전 결정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은 유엔 등 다른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의회가 EU와 중국이 체결한 포괄적 투자 협정의 비준을 동결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599, 반대 30, 기권 58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유럽연합과 중국은 2014년 1월부터 약 7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말 포괄적 투자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협정은 통신과 금융, 전기차 등 분야에서 EU 기업이 중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EU가 미국 등과 함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인권 탄압에 대해 제재를 가하자 중국도 EU 정치인 10명을 제재하며 맞대응하면서 EU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강경 기류가 확산했습니다. EU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중국의 보복 제재를 근거 없고 자의적인 제재로 규정하며 중국의 보복 제재가 유지되는 한 포괄적 투자 협정 관련 논의와 비준 절차를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EU가 감정적인 분출을 줄이고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결정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에 어제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증오범죄에 대응하는 첫 입법 조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며 증오와 인종주의는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괴롭혀온 추악한 독약이라며 이에 대한 침묵은 공모이며 우리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너무 많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는 미국인의 마음을 바꿔야 하며 미국은 증오의 피난처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미국 최초의 아시아계 흑인 여성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비롯해 법안을 주도한 아시아계 여성 정치인인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과 그레이스 맹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늘 21일 오후 이곳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반도와 영내 안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양국 간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최대 유연성을 갖겠다는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한 가지로만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대북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함경도는 오후 한때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6도에서 17도, 낮 최고 19도에서 3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1일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안보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등 양국 간 다양한 현안들이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북한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이지만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은 최우선 의제가 아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이어 맞이하는 두 번째 해외 정상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 강화를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가운데 열립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고 이어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갖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또 이번 정상회담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전쟁 영웅인 미 육군 소속 랄프 푸케 예비역 대령에 대한 명예훈장 수여식이 열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합니다. 두 정상은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중국 문제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전략, 백신 협력을 포함한 코로나 대응 방안과 기후변화, 반도체와 같은 경제산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한 지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열리는 것으로 대북 전략에 관해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할지 주목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는 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Now in terms of working with South Korea to address regional security issues or strategic issu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re'll b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at. We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a central topic of the discussion, of course, tomorrow.
영내 안보 현안 혹은 전략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한국과의 협력과 관련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안보 협의체 쿼드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이 이번 정상회담의 중심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미북 대면 정상회담 가능성은 이번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가 아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이 기후변화 그리고 중국 그리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19일 사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이 대북 전략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라면서 상당 부분이 북한의 도전과 미한 양국이 어떻게 북한과의 대화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 할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한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일 대북 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하고 일괄 타결식 합의나 전략적 인내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 세밀하게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임을 출국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북한과의 적극 관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쿼드 참여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한국 등 국제사회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형식은 다양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I would also convey that there are a range of forums and formats thr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한일 3국이 여러 분야에서 공조하고 미국과 한국 모두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 등 다자 공조와 협력의 기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한편 19일 오후 워싱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 20일 오전 방미 첫 일정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비롯한 미군 전사자와 가족 약 40만 명이 안장돼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헌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 미국 대공황 위기를 극복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기리는 의미로 워싱턴 내셔널몰에 있는 프랭클린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어 연방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면담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2017년 취임 직후에 이은 두 번째 의회 방문을 환영한다며 미한 양국 관계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주둔으로 강화되며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이런 관계의 중요성을 감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Friendship is strengthened by the presence of 28,000 U.S. troops.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서 열리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회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대북정책에서 최대 유연성을 갖겠다는 미 정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한 가지로만 제한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북한의 대응에 따라 다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최대 유연성이란 말을 통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도달하는데 한 가지 이상의 방식을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onvey that there may be more than one way to meet this objective.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9일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한 정상회담에 관한 전화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관련해 목표는 이 과정이 도전적일 것이란 점을 이해하고 여기에 최대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최대 유연성이란 표현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쓰였던 최대 압박과 대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This truly was a comprehensive review of what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패한 접근법과 제한적인 성공을 거둔 이전 접근법 모두에서 교훈을 배우고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시 최대 유연성이란 말에 주목하며 용어가 최대 압박에서 최대 유연성으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Gone from maximum pressure to maximum flexibility, which I think is very interesting. Let me back up for a minute.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내놓는 표현들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청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o appeal to a number of audiences, South Korea, Japan, North Korea.
한국과 일본, 북한, 그리고 미국인들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에 대한 표현을 조심스럽게 세밀히 조정했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향후 대북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Maintain freedom of action. And maintain the ability to go in a number of different directions.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택지를 가능한 한 최대로 넓게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대의 유연성이란 말을 지나치게 깊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쓴 건 미국이 하나의 계획에만 전념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택지를 탐색할 준비가 돼 있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의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상응 조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마크 토콜라 전 주한 미국 부대사는 최대의 유연성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과 비슷하게 들린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librated, practical, open approaches and practical fits right into the set of words which mean an openness to talk.
토클라 전 부대사는 이런 표현들은 확실히 압박보다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에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Theme definitely is flexibility and openness rather than pressure. I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is signaling that it's ready to do diplomacy.
조셉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이 같은 표현이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encouraging. I think most people who are following US approach to
대북 정책을 유연하게 추구하겠다는 건 과거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며 여기에 북한이 핵무기를 그냥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And giving them some deliverables in return for them moving towards denuclearization. Look, I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을 비핵화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유연성을 갖고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현 시점에선 정책 자체보다는 북한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지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ells me that the administration is publicly revealing a posture more than a policy at this point.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이 북한의 대응을 공개적으로 예단하거나 북한의 대응을 추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는 겁니다.
Prejudge any North Korean response. Or make an assumption.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해법에 적대적인 정책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북한 핵은 영내 국가들의 문제이기도 한 만큼 다자간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과의 협력 패턴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어떤 의의가 있는 걸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만난 몇 안 되는 외국 지도자 가운데 문 대통령을 포함했다는 건 양국 간 친밀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국제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여는 것이겠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외교와 영내 안보 등을 논의할 것이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북핵 문제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전략을 두 나라가 어떻게 이행할지를 두 대통령이 직접 만나 이야기한다는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할 텐데요. 어떤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수 있을까요?
아무런 진전 없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갈지에 대한 구상을 하고 이에 양국이 동의해야 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핵 협상을 이어갈지, 다자 협의를 할지 아니면 이전처럼 양자 간 협의를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좋은 기회도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명백히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협의 방식을 택한다면 어떻게 중국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내 생각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북한 편이 아닌 우리 편에 서게 해야 하는데 이번 회담에서 미한 정상이 이 부분에서 창의적이고 발전된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기대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핵은 미국, 한국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로 다자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어떤 협력 패턴을 만들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정상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일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경제 조치를 유지할 필요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해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경제 조치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겁니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재확인해야 하고요. 북한이 미한 관계에 틈을 벌리려는 시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도 논의될 겁니다. 그 누구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린이를 원치 않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문제가 없다고 여전히 주장하지만 국제적 전염병으로 내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반응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기다리며 지켜보자는 거죠. 그리고 북한 스스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언급에 대한 북한의 성명을 보면 역시 지난달, 지난해 아니면 10년 전 내놓은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측이 내놓을 마지막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북한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그다지 좋은 시기를 맞이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결국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란 셈법을 갖고 있다면 북한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닙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미 핵무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건 북한의 비핵화, 그러니까 한반도 내 반쪽만 비핵화하면 되는 문제로 저는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대표는 할 일이 있을 때 필요한 직책입니다. 북한과 대화가 시작될 때 필요한데요. 북한이 대화하는 척하는 모양새를 취할 때 미리 제재를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어줘선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이 진지함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이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로 풀어줄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 없이는 대화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면 제재 완화에 따른 반대 급부가 무엇이냐며 북한과 두 단계, 세 단계를 밟아가야지 대화 시작의 대가로 먼저 제재를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동맹에 두는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할 뿐 아니라 북한, 중국 등에 대한 견해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번 미한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바라보는 아시아 동맹에 대한 중요성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CSIS 웹사이트에 공개한 인터뷰 형식의 기고문을 통해 이번 회담이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 이은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대면 정상회담임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동맹 재생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의 힘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타격 역량 개선을 포함한 방어와 확장된 억제력 강화 착수수단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며 이를 통해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며 일괄 합의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반면 단계적 접근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석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쿼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민주적 가치, 기술, 글로벌 복원, 신뢰할 만한 공급망과 기후 문제 등은 쿼드와 매우 밀접하게 겹친다는 겁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민주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도전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이 지적한 첫 번째 도전은 대중국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견해차로 그는 이 문제를 쿼드와 연결시켜 설명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강조함으로써 이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한 뜻을 같이 하는 나라들의 협력의 기회로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치에 기반한 미한 동맹 협력과 관련한 두 번째 도전은 대북 정보 전달 촉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라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신장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것과 대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견해차를 해결해야 하며 우선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측이 제안한 백신 스와프를 기꺼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국내 백신 공급에 대한 수요를 채워주는 대신 한국이 인도태평양 영내에서의 공급망 회복과 백신 생산과 유통에서의 역할 강화를 통해 쿼드에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또 미한 양국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보존하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재단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인도태평양 영내 안건과 관련해 앞서 열릴 미일 정상회담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인도태평양 영내 경제적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강압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이와 유사한 정서가 포함되지 않을 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미국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기 전까지 한국이 섣부르게 양보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고 또 영내 안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더 큰 역할을 맡을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일 관계의 악화는 북한과 중국의 증가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만큼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조언해야 한다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제시카리 퀸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미국의 대북 정책을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정책 검토 완료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대북 특별대표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자칫 북한이 다른 나라, 특히 이미 특별대표를 임명한 이란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스 에버슈타트 미국 기업연구소 정치경제석좌는 한미경제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동맹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미한 동맹의 모순은 특히 한국 진보정권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수상 후 남북한의 전쟁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어야 하냐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뿐 아니라 대중 정책에서도 미국에 대응하기 원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에버슈타트 석좌는 미한 동맹에는 북한을 넘어서는 논리가 있다고 본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대북 정책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한 정상회담이 임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내부 역량 키우기에 집중하면서 회담 결과에 따라 도발을 준비하려는 정중동의 행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시간으로 22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미한 정상회담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윤곽이 한층 선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으로서도 지대한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회담이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일 세 건의 대미, 대남 담화를 내놓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과 한국 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은 이후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고 관영 매체들도 최근까지 사상 통제와 경제 성과 등 내부 문제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달 초 군인 가족 예술 소조 공연을 관람하고 참가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은 것을 마지막으로 공식 행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에도 내부 행사와 경제 현장 방문 등 올해 들어 대내 행보에만 집중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9일 김덕훈 내각 총리가 순천 시멘트 연합기업소와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 건설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은 김 위원장이 천명한 자력갱생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면서 구체적인 미국의 대북정책 내용과 미한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는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그으면서도 최대한 유연한 접근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아주 접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신 센터장은 도발 없는 침묵이 그런 기대감을 엿보게 한다며 다만 북한 매체들이 관련 보도를 삼가하고 있는 배경엔 김 위원장의 2018년에서 2019년 정상 외교 실패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에 미국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2018년에 적극적인 대외 행보를 하면서 주민들의 사상이 해이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지금은 체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자력갱생의 길을 걸어보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최종 선택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이 도발에 나서지 않으면서 경제는 타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새 행정부에 대해 강대강보다는 선대선으로의 관계 정립을 바란다는 유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내부 역량을 다지면서 도발의 명분을 쌓고 도발의 시기를 모색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이미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인권문제 부각 등 북한이 중시하는 사안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올초 8차 당대회에서 예고했던 신무기 개발 또는 이달 초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혔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폐지나 남북군사합의 폐기 같은 도발 행위에 나서는데 명분 쌓기용으로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미국의 대북정책이 아직 공식화 안된 입장에서 이미 그것은 뭐 큰 틀에서 바뀌지 않을 거라는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뜻에서 그 보면 어떤 말까 무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자신들의 어떤 말까 내부적인 것이라든가 경제 문제에 그냥 그렇게 매진하고 있으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대북정책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실제 그거에 대한 더 정확한 행동에 대한 명분이나 정당성을 가진 다음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도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기대라기보다는 관망으로 보인다며 도발의 시점을 저울질하되 내부 역량을 키우기 위해 도발까지의 시간을 길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박형중 박사는 북한이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한국 정부가 이제 막 새 대북 정책을 꾸린 바이든 행정부로 하여금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할 만한 영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일단 그 첫 출발을 한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은 한국의 정책도 바뀔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지 한반도를 둘러싼 힘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거, 정치적인 의지의 재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를 놓고 행동을 개시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화 의지가 강하게 발신될 수 있지만 북한이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은 8월 미한연합훈련 등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면서 행동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미국 의회의 첫 법안으로 초당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소속 4명의 하원 의원들이 20일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고 앤디 김, 로칸나,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 등 구체적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담긴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안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발의됐습니다. 셔먼 의원실이 VOA에 공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한국전 종전선언,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촉구,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입니다. 법안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관련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항구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이 관여하는 회담을 적극 촉진하겠다는 남북정상의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약속을 감안해 미 국무장관은 북한과 한국, 미국 사이 전쟁의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을 추구하면서 북한, 한국과 진지하고 긴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장관은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 한국, 북한 간 종전선언을 포함한 구속력 있는 평화협정 달성을 위한 미국의 능력과 관련한 도전과제들을 담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미북 간 새로운 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감안해 국무장관은 미북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협상 착수를 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 미 국익 부합 여부와 인도주의적 고려 사항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장례식 등 북한에 있는 가족 행사 참석을 위한 미국인의 방북에 특별 인증 여권 발급 자격을 줄지 검토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7월 끝났다는 것이 상식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정전협정에만 서명해 기술적으로는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다며 이 상황은 누구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회기 하원에선 칸나 의원이 한국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 내 진보 코커스 소속 의원 중심의 지지에 그쳐 소관이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수여하는 최고 무공훈장의 주인공으로 한국전 참전용사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미한 정상회담 직전 한국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훈장 수여식이 열려 눈길을 끕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한국전 참전 용사인 랠프 퍼킷 주니어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의 훈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훈장 수여식에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명예의 훈장은 미 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이 군인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무공 훈장입니다. 백악관은 퍼킷 예비역 대령은 한국전이 벌어지던 1950년 11월 25일과 26일 사이 제8군 레인저 중대장으로 참전해 직무 범위를 넘어선 용맹함과 대담함을 선보였기에 명예의 훈장을 수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레인저 중대는 대낮에 평안북도 운산군에 위치한 205 고지 탈환 임무를 수행 중인 가운데 적군은 박격포,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하고 있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205 고지 사수전은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한 대대규모의 중공군과 벌인 전투입니다. 퍼켓 중대장은 쏟아지는 적의 포탄 속에 가장 가까이 있던 탱크에 올라타고 이동한 뒤 탱크에서 뛰어내려 부하들을 독려하며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충분히 위험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개활지로 세 차례나 뛰어나가 적의 공격이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행동을 취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행동은 레인저 부대원들이 적의 사격 원점을 포착해 파괴하도록 해 205 고지를 장악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일 밤에 적들은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해 4시간에 걸쳐 반격을 시도했지만 퍼켓 중대장이 선보인 특출한 지도력과 용맹한 모범은 중대원들에게 큰 감명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 개 대대 규모의 적군이 5차례의 파상 공격을 감행했음에도 모두 격퇴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당시 퍼켓 중대장이 수류탄 파편에 부상을 당했음에도 퇴각하기를 거부했고 야포 사격 지원을 진두지휘하면서 적군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떠나 참호와 참호 사이를 직접 찾아 전방의 상황을 하나하나 확인했고 부대원들의 총탄 배급에도 각별히 신경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백악관은 적군의 여섯 번째 파상 공격이 시작되고 더 이상 야포 사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고지를 사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두 발의 박격포탄이 참호에 떨어졌고 심각한 부상을 당한 퍼켓 중대장은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부하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것을 인지한 퍼켓 중대장은 자신을 두고 퇴각하라고 명령했지만 중대원들은 이 명령을 거부하며 적군의 사격이 맹렬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참호에서 그를 구출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또 퍼켓 중대장은 고지 아래로 후송되자마자 고지를 점령한 적들에게 맹렬한 야포 사격을 명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퍼켓 중대장이 보인 특출한 영웅적 행동과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이타성은 미군의 가장 높은 가치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로 95살인 퍼켓 중대장은 이미 205 고지 사수전의 공로로 명예의 훈장 다음으로 높게 평가되는 수훈 십자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명예의 훈장은 혁혁한 전공에 중점을 둔 수훈 십자장과는 달리 전투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직무 범위를 넘어선 혁혁한 용맹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충족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까지 수여된 명예 훈장 순자 3,507명 가운데 생존자에게 수여된 사례는 66건에 불과합니다. 명예 훈장 수훈자들의 모임인 메달 오브 아너 소사이어티가 20일 기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여된 3,526건의 명예 훈장 가운데 한국전 참전 유공자가 받은 건 145건에 이릅니다. 이는 남북전쟁 1,523건, 2차 세계대전 472건, 미국 원주민 전투 426건, 베트남전 262건, 비전투 유공 193건에 이어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한국전 참전 유공 생존자에게 70년이 지난 시점에 명예의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승격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s happening is the DSC that he received is being upgraded to a Medal of Honor.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의회는 모든 유공 훈장 수여자 가운데 지금까지 유공이 저평가되거나 특히 소수 인종에 대한 평가로 누락된 사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수여는 전적으로 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수여 시점은 백악관이 조율하기 때문에 미한 정상회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식은 미한 동맹의 본질이 한국전에서 시작된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명예 훈장에 대한 미 국민의 높은 사회적 존경심 등을 고려할 때 관계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 주민 천만 명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30번째로 취약한 나라로 선정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유엔의 긴급 인도지원 조율 강화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인도주의적 필요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는 사람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 55개국 1억 5,500만 명이 통합 식량 안보 단계 분류에서 위기 상황, 비상사태, 기근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 복합 위기 상황에 놓인 국가들에 유엔이 지원을 펼쳤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국제 인권법 위반이나 인도주의적 접근의 어려움, 혹은 민간인 보호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27개 나라들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가운데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이 언급됐으며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북한의 상황이 소개됐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한에서는 지난해 1,040만 명의 주민들이 외부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기후 상황으로 인도주의적 필요가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들로 무역과 인도적 지원 노력이 저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충격적인 영향이 있었고 거의 모든 나라의 보건 서비스가 영향을 받았지만 특히 저소득, 중소득 국가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평화기금은 20일 2021 취약국가 지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화기금의 네이트 헤이킨 국장은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올해 가장 취약한 나라는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이며 가장 취약하지 않은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덴마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The most fragile this year were Somalia, Syria, and South Sudan. Least fragile were Finland, Norway, Iceland, New Zealand, and Denmark. The countries which are not the worst on the fragile states index, but who worsened by the most.
전 세계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북한은 총점 120점 중 90점을 받아 취약도가 높은 상위 30위에 올랐습니다. 평화기금은 2005년부터 매년 세계 각국의 취약 정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으며 북한은 2005년 가장 취약한 13번째 나라로 꼽힌 이래 점진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와 올해 30위를 기록했습니다.
there also seems to be a fragility trap, as Collier, Besley, and Kahn put it in their 2018 paper. As the same countries keep showing up year after year after year at the top of the...
헤이킨 국장은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점진적으로 상황이 개선됐지만 같은 나라들이 계속 가장 취약한 나라들로 꼽히는 취약성의 덫도 공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약 국가 지수는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분야의 12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집단적 불만, 불균형적인 개발, 안보 상태 등이 고려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성이 높다는 뜻이며 북한은 매우 높은 경보와 높은 경보에 이어 세 번째로 취약도가 높은 경보 단계로 올해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특히 국가의 정당성 상실 부문에서 9.9점을 받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보다 정당성이 없는 나라로는 10점을 받은 시리아와 기니가 꼽혔습니다. 경제 쇠퇴 항목에서 북한은 8.9점으로 전 세계에서 13번째로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보다 경제 쇠퇴가 심각한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콩고공화국, 레바논, 리비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짐바브웨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인권 항목에서도 9.4점을 받았으며 북한보다 상황이 안 좋은 나라는 중국, 이집트, 이란, 시리아, 예멘 등이 꼽혔습니다. 올해 미국은 143위로 더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됐고 한국은 159위로 매우 안정적인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권은 양보 못할 가치라는 겁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힘을 얻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2014년 탈북 후 한국을 거쳐 2016년 미국에 정착한 이현승 씨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인권이 핵심 의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그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까요? 또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이 됩니까? 또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한국에 왕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초적인 질문들에 솔직한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에 우리가 뭐 인권의 목소리를 안 낸다고 해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보장한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이 씨는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에 침묵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두 나라 정상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에게 인권은 협상의 대상일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 또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문제는 뭐 미국이나 한국이 협상으로서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권리인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생명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대통령께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핵심 주제로 다루고 또 먼 훗날 그분들이 이제 자신들이 한일을 대륙해 볼 때 그 두 분이 북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을 위해서 옳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2년 미 동부 버지니아에 난민으로 정착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소피아 린 씨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지고 논의 이상의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0번도 100번도 넘어가고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도록 말로만 시작하고 말로만 지시해버리고 끝났잖아요. 그 어떤 대가나 효과는 그것도 못 내고 그냥 이럴 때만 익사이링해서 뭐 담아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떤 담화에서도 김정은을 직접 만나도 그 어떤 현실적인 뭔가 변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북한은 말로만 대화로만 저 북한의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요. 문 대통령님과 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하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와 정치 문제 같은 것을 좀 정확하고 단호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리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이 북한의 정체성이 중국과 러시아의 기대는 독재 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북한을 공산주의 독재 국가로 생존하게 돕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할 방법을 논의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 미국의 그런 말도 있잖아요. Freedom is not free. 그 어떤 대가를 치르자고는 그걸 바꿀 수 없고 대화로는 그냥 이 대화로 끝나는 그 전에 수많은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못했듯이 그것은 그 대화로 현실성 없는 뭔가를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바뀔 수 없는 게 북한인 것 같아요.
미얀마 남성과 결혼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린 씨는 요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북한의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 독재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주민은 그런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저렇게 하루라도 길거리에 나서 민주주의를 외치기 전에 다 죽으니까 그게 그 참혹한 독재의 나라라는 거죠. 네, 북한은 저 정도면 하루에 다 몰살시켜요.
2008년 미 중서부 시카고에 정착한 존 김 씨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인권 문제가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북한 주민들이 평화를 누려야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거 하지 못하고 무슨 평화가 있고 뭘 할 거 있습니까? 아, 저는 첫째로 그런 겁니다. 북한이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다 해체하고 그리고 인권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지금 대북 전단 편지 날린 걸 지금 다 막았는데 어때? 그 문제도 좀 잘 해결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좀 압력을 가해서 대북 전단을 다시 하게끔 하고.
2015년 미국의 유학생으로 와 유타주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탈북민 제이크 김 씨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비핵화만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는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공급하는 문제도 두 정상이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은 정말 힘들거든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행이 완전히 금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장사까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북한에는요, 장사 하루 이틀만 못해도 밥을 굶어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이 진짜 믿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인도주의적인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백신 공급과 관련된 그런 사안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미국에 정착한 그레이스 조 씨는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두 정상이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문제도 뭐 다루는 거 중요하겠지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절대 이제 해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좀 방안도 좀 짜주시고 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좀 많이 마음 써주셨으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7년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경제학자 갈렙 조 씨는 특별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무진 간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꾸준히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탑다운 형식이 아닌 실무적인 접촉을 통해서서 서로 이렇게 공통된 의견이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을 잘 다지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정상들 만났을 때 깜짝스럽게 했던, 북한 인권에 관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조언이 나오는 것보다 이 문제를 항상, 항시적으로 그리고 제기하고 그에 대해서 실무진들 간에 끊임없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출입이나 소통의 창구 같은 것이 계속 열려져 있으면
특히 조 씨는 한국 정부가 제정한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초당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이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 문제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한국 국회에서는 여당 주재로 이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칙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그 문제도 이제 북한에 사는 주민들도 알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모든 것을 차단했으니까 외부에서 들여보내지 않으면 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런 각도에서 봤을 때 북한 사람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좀 더 보편적인 인권의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봐서 그 문제도 원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한국이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제정한 후 미 하원이 청문회를 열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는 두 나라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갈렙 조 씨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한 관계가 진정한 동맹 관계인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탈북민으로서 또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요즘 그 동맹 관계가 불안정하고 많이 이렇게 위태로워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조 씨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적극적인 의지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확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시사상식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오늘 시사상식은 지정 생존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주간 프로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미국의 낙태 찬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04년 5월 21일 국제축구연맹 FIFA가 창립됩니다. 국제축구연맹은 전세계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축구 세계 최고를 가리는 FIFA 월드컵, 대륙별 축구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1904년 국제축구연맹은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에스파냐의 7개 나라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축구조직을 설립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과거 국가별로 축구협회가 있었습니다.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축구 경기가 국제적으로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고 이끌어갈 조직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는 새로운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프랑스의 주도로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축구연맹 FIFA가 탄생한 것입니다. 1991년 5월 21일 인도의 전 총리였던 라지브 간디가 암살됩니다. 라지브 간디는 인도의 남부지방 유세를 벌이다 꽃다발 속에 장치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인 인디라 간디 여사도 1984년 시아파 경호원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인디라 간디 여사는 1966년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1977년까지 세 차례 연임하며 인도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경호원에게 피살된 것입니다. 라지브 간디는 원래 인도 국내선 여객기 조종사로 일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인디라 간디의 유력한 정치 후계자로 지목되던 동생 산자이가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어머니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나 라지브 간디의 어머니 인디라 간디 전 수상이 암살당한 지 7년 후 5월 21일 아들 라지브 간디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